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산업스파이라고 하면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에 의하면 200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업기술 552건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는 10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요. 특히 기술 유출은 국가 전략 자산인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실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세컨드 홈 정책을 내놨습니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일정 금액 이하 주택을 살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인데요. 과연 부동산 시장에 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릴게요. 경제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중국산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했네요.
맞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3배 인상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죠. 이제 USTR 지시를 했는데요. 현재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가 7.5%인데요. 이를 한 25%까지 올려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이 주장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가 이 업체들한테 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이제 미국 정부는 경쟁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미국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를 찾아서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전미 철강노조 소속 노동자 100여 명 앞에서 한 연설이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 보조금 때문에 중국 철강사들은 수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가격이 불공정하게 낮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 여파로 피해는 결국 미국 기업들이 받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은 국고를 쏟아부어서 가능한 한 많은 철강을 만들고 남는 철강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팔아치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경쟁적 관행이 확인되면 관세율을 3배 올리는 방안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철강 외에도 뭐 조선과 해운 분야에서 중국을 겨냥한 견제 조치를 예고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조선업은 특히 이제 해군 방위력과도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조선업에서 벌어지는 중국 산업 관행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엄중히 살피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해운업계에서 무역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가 있다면 조처할 것이다 이렇게도 했고요. 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앞서 지금 전미 철강 노조는 중국이 조선 해운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한다면서 USTR에 조사 요구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네, 네.
이에 대한 화답인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나는 경쟁을 원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인 무역 그리고 투자 활동을 이제 미국 국내 안보와 기업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는 잘못된 해석을 한 거다 그러면서 이 자국의 산업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허위 비난이 가득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개국 재무장관이 모여서 이 중국의 과잉 생산에
예.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죠.
예, 예. 지금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이 지금 워싱턴 DC에 모여 있습니다.
네네.
중국 산업은 지금 세금 공제라든지 뭐 저렴한 에너지 이런 형태로 국가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어요. 지금 특히 이제 한미일 재무장관이 볼 때는 이 단순히 지금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주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걸 합의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전기차라든지 뭐
네.
태양광 패널 그런 이제 그런 문제들의 생산품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략적으로 대처를 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네.
최근 보시면요. 뭐 알리, 테무 이런 지금 중국발 저가 공수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비단 이 유통업계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제조업 곳곳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걸 하는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겁니다.
네.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나오는 건데 지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크게 보면은 갈등인 거거든요. 무역 갈등이 이제 심화하는 가운데 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2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갈지 여기서 이제 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뉴스도 눈에 띄더라고요. 삼성그룹 모든 계열사 임원들이 예. 이르면 이번 주부터 주 6일 엿새 근무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좋은 소식만은 아닌데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통 우리가 주중 근무를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각 임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골라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제 주 6일 근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부장 이하 일반 직원들한테는 해당하진 않고요. 삼성 계열사의 한 임원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등을 감안해서 네. 이 임원부터 경각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이 고조되면서 또 환율, 뭐 유가 계속 치솟고 있잖아요. 경영 여건이 나빠지는 것도 감안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네.
삼성에서는 이제 산업계에서는 사실상 삼성의 비상 경영 선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걸 하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에서는 이미 임원들이 주 엿새 근무, 6일 근무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예. 이번에 이제 전체로 확대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러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뭐 경영 지원, 개발 담당 임원 중심으로 주 6일 근무 체제가 일단 돌아가고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나머지 생산이나 영업부문 임원들도 동참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이런 설계, 조달, 시공 임원들, 건설 경기도 좀 안 좋잖아요. 올 초부터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뭐 전기, SDI, SDS 이런 전자 관계사 임원들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같은 금융 계열사도 있잖아요. 다 네. 같이 이제 동참을 하기로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전체 임원들 주말 근무 통해서 그럼 뭘 하냐라고 봤더니 위기 타개 전략을 세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세운 사업 전략이 달라진 경영 환경에서도 유효한지 한번 재점검을 해보고 어쨌든 지금 새롭게 좀 각오를 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그룹이 이렇게 움직이면 다른 대기업들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요. 사실 이미 재계 2위인 SK그룹은 비상경영에 돌입을 하고 있었어요.
네.
수뇌부와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 그 토요 사장단 회의라고 그 20년 만에 부활을 했거든요.
네.
또 SK 그룹 최고 의사 협의 기구인 수펙스 추구 협의회 소속 임원은 매달 두 차례 금요일에 쉴 수 있는 그 유연 근무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움직임에 지금 뭐 한화라든지 GS, HD 현대, 두산 이런 다른 대기업들도 좀 아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진 않지만 한번 상황을 예의주시한다고 하고요. 지금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현대자동차와 기아, 여기는 아직 주 6일제 근무까지는 고려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다만 어쨌든 지금 환율 상황이 안 좋고 금리도 계속 고금리가 이어질 것 같고 물가도 오르기 때문에 어쨌든 글로벌 경제 상황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그 행동주의 펀드 대표들을 만났어요.
예, 오늘 만났는데요. 네.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국민연금, 그리고 이제 각 그 펀드들과 대립했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면은 단순히 주식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 개선도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 펀드를 말하는 거죠.
네네.
개인 투자자들의 총의를 모아서 뭐 감사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경영에 개입하는 건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의 단기 수익만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 대신 장기 성장 전략을 적극 제시하라 이렇게 당부한 건데요. 저는 기업과 주주가 이제 그 좀 투자자가 상생을 하고 네.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 원장은 지금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도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기업이 꾸준히 성장해서 주주의 이익을 키우고 또 주주는 그 이익을 다시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금감원은 이러한 주주행동주의 활동과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 이제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와 또 회사 경영진들이 갈등을 빚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
예,
싶어요.
맞습니다. 지금 금감원에 따르면은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이 접수된 상장사와 안건수 추이 이거 한번 살펴봤더니
네.
2021년 22개 사에서 48건, 2022년에는 27개 사에서 61건, 그리고 이제 2023년으로 봤더니 46개사 108건 이렇게 해마다 늘어났어요.
네네.
다만 근데 올해 들어서는 44에 93건,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정기주총회에 접수된 주주 제안 93건 가운데 이 가결된 안건은 주주 환원 관련해서 2건이고 또 이사선임 관련해서는 26건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주행동주의 펀드 자체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3년 새 2배 늘어난 데 비해서 주총 통과율은 30%로 예상보다는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 행동 전략이 탄탄하지 못하면 주주들의 공감도 얻지 못한 채 이 공허한 캠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네. 했습니다.
기업 측에도 당부한 말이 있다면서요.
예예. 예. 지금 기업 측에 당부한 거는 어쨌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라 이런 건데요.
네.
상장 기업에는 사실 IR 담당자라고 있어요.
네.
이제 IR 담당자들은 이제 주주들이 이제 전화를 하면은 좀 가끔 뭐 회사의 항의도 받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업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주들한테 설명할 좀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일부 IR 담당자들을 보면은 좀 퉁명스럽게 대응하거나 아예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받나 보죠.
예, 그 주주들이 좀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난 경우도 있는데.
예, 예.
이것에 대해서 이 원장이 기업은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에 적극 소통해달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주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직접 주총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주주행동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같은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업은 주주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뭐 건전한 기업 지배 구조 마련을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또 주주와도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4월 24일 수요일에는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기술 개발의 중요성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런데 허술한 보안 탓에 첨단 산업 핵심 기밀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어떨까요? 기껏 쌓아둔 공중탑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건데요. 기술 유출 문제의 심각성 들여다보고 예방과 보안 대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테크 부문 대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기술 유출 실태를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최근에 기술 유출 사건들이 많았다면서요, 변호사님.
네, 네 뭐 최근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많았습니다.
그랬나요?
네. 물론 최근에 많았던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기술들이 첨단화되고 고도화되다 보니까
네.
이제는 국력을 흔들 만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더욱더 우려가 많은 것이죠.
네. 그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로 보통 인정받는다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요즘에 AI에 있어서
네.
필요한 반도체 양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 또 시스템 반도체까지 가고
네.
있고 또 HBM이라고 하는 아주 고대역폭 메모리까지
네.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고 경쟁해야 될 부분이 많은 이런 반도체 분야.
네.
그리고 고래로 우리나라는 또 디스플레이 강국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부터
네.
시작해서 주요한 애플 등의 세계적인 회사의 디스플레이를 또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납품하고 있고요. 특히 OLED 같은 경우는
네.
뭐 굉장히 잘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CES 쇼에서도 또 보셨지만
네,
뭐 투명 디스플레이, 롤러블 디스플레이
뭐 네, 맞아요. 네.
아주 첨단 기술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인데 그럴 만큼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유출 우려도 굉장히 많고요. 또 2차 전지 분야가 지금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뭐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 자동차 등의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는 뭐 UAM이라고 해서 하늘을 나는 탈 것이라든지 또
네.
전기 선박까지 이 2차 전지 분야의 활용성은 엄청난데요.
네.
이 분야도 우리나라가 정말 선도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국력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인데 이 분야의 선도적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 유출의 위험이 크고 알게 모르게 많은 기술이 경쟁자 또는 내부자에 의해서 유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말씀하셨던 도심항공교통 UAM
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아니, 선도적인 기술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아직은
네.
이제 독일 쪽 기업들이 많은
네.
것 같은데
네.
UAM 우리는 항상 좀 패스트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의 스타트업들, 대기업들 해가지고 굉장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배터리 네. 분야는 또 우리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도심에 굉장히 밀집적인 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항속거리가 길지 않은 단계에서는 우리는 UAM을 도입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라서 서울 수도권 등에서 우리가 대량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서 네. 이 분야도 정말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
수직으로 위아래로 가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탈출하는 게 필요 없이 할 수 네, 있는 건가요?
그리고 빠르게 이동할
빠르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미 현대 자동차도 네. 작년에 CES에서 네. 그 우버와 함께 협력해가지고 이 UAM을 선도하겠다라고 이미 네. 발표도 해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첨단 기술을 이제 빼돌리는 방법이 어떤지 참 궁금한데 네. 직접 그 이제 테크 부문 대표시니까 이런 네네. 소송전에서 이제 어느 쪽을 대표하셔서 하셨는지 주로 기업 쪽을 대표하셔서
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2002년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를 당시 이제 우리 부장검사님과 함께 네. 기획하고 개소해서 네. 네. 3년 동안 수사를 직접 했었고요.
아, 그럼 검사님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당연히 유출 기업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현장 법률사무소로 옮겨서 약 6년 동안 네. 또 주요 기업들의 기술 유출 사건을 변론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옮겨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에도 이미 이런 첨단 기업들에게는 기술들이 많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이제 소송까지 가기 위한 자문과 또 소송 대리를 계속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크핸노 법률사무소라는 기술 유출을 포함한 첨단 네. 기술 전문 로펌을 차려서 지금 이제 법무법인 린에 이르기까지 합병을 통해서 계속 이 기술 유출 쪽 변론을 한 20년 이상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사실 기술은 첨단 기술은 그 자체가 그냥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회사 내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네.
것은
네.
엄청난 인적 자본 또 물적 자본 그리고 실제는 돈 자체도 투입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이 기술은 그 자체가 그냥 황금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임직원들이 황금을 다루고 있다면
이 호혹에 빠지기가 네, 쉬울
황금을
것
좀
같아요.
이렇게 예, 퇴근할 때 퇴직할 때 가지고 나가기에는 유혹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이제 또 기술 선진국이기도 하고 고도의 문화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일탈 행동을 하지 않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에 불만을 가지거나
네.
또는 상대 경쟁 기업의 유혹이 대개는 이제 좋은 예, 좋은 연봉 또는 좋은 보수 처우 등을 믿기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유혹에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게 되고
네.
그러면 사실 기술을 다루는 임직원이 기술을 유출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빼기는 매우 쉽고 또 막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저 우리 기업에서도 은행에서도 현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막기보다는 저지르기가 쉽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술 유출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재직 중 또는 퇴직 시에 자기가 저장 장치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는 게 대표적인데
네.
이건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정보 보안 솔루션에 투자를 상대적으로 좀 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마음만 먹으면 그냥 뺄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정도예요?
사실 컴퓨터에서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포트 등은 많고요.
네.
또는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떼서 복사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철저히 막아도 그런 보안 솔루션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하기 전에 자기 개인 어떤 뭐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맡겨놓고 일을 하고 나올
뭐 그렇게도
때
하기도
다
하는데요.
해가지고
네,
출퇴근할 때 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가능한가요?
그걸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많은 보안에 투자를 해서 하시는 곳들이 대기업들이죠.
네, 네.
뭐 잘 아시는 뭐 삼성의 영통사업장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곳은 정말 보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네네.
그런 회사에서도 기술 유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얘기를 네. 해주세요. 네. 실제로 사건을 담당해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연결된 곳에서는 네트워크로 유출을 하고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USB가 연결 USB로 빼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자료는 정보 형태로 요즘엔 많이 돼 있거든요.
네.
20여 년 이전에는 인쇄된 물로 물 채 그러니까 인쇄물로 많았어요. 도면실이라고 있었고 도면실에서 그때 이제 뭐 카메라 같은 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네. 복사를 해서 많이 가져갔었는데
네.
그게 이제 25년 전쯤 발생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도면 유출 사건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그런데 우리가 정보화가 진행된 다음에는 전부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컴퓨터에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하드디스크에서 복사해서 개인 저장 장치로 옮기는 게 제일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연결된 곳에서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근데 아까 황금이란 표현하셨는데 그런 일을 다루는 정말 핵심 인력한테 접근을 할 때
네.
고액의 연봉과 인센티브를 준다 정도면 되지 그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빼오는 대가를 보통 주는 건가요? 가서 개발할 때 참여하라. 너희 머릿속에 든 걸로 우리는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아니, 두 가지 경우를 다 많이 봤습니다. 네. 아예 내부 직원들이 회사를 새로 차리기로 함께 상의를 해서 빼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먼저 일부 직원들이 나가서 회사를 차려놓고 네. 또는 경쟁 회사에 들어가 있으면서 남은 직원들이 순차로 옮겨서 점점 자리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경쟁사가 이직을 제안했는데 네. 이직을 제안할 때 보통 헤드헌터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직접 그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추천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심을 할 것이고 네. 명시적으로 자료를 빼와라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사람이 옮기면 자기가 옮겨서 일할 농사거리 또는 중요한 자료들이죠. 그것을 가지고 올 것. 이라는 것 또는 머릿속에라도 담아올 것은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옮겨가면 자료가 옮겨가는 것은 그렇죠. 통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 해외 유출 단속 국가기관으로는 뭐 국정원도 있고 뭐 네. 또 뭐 특허청도 있고 뭐 경찰청도 있고 검찰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국정원은 네. 국내 정보 수집은 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해외 유출에 해외 있어서는 산업기술보호센터가 활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허청에서 영업비밀보호를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 검찰은 수사기관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교묘해진다 그러더라고요. 뭐 암호도 써가면서 하고 뭐.
네네. 뭐 잘 아시다시피 네. 몰래 빼내려고 하면 그것을 네. 들키지 않게 해야 될 건 당연한데요. 제가 이제 경험했던 사건 중에 뭐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해외 특히 2000년, 10년 전까지는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네.
반도체도 문제였지만 디스플레이의 여러 가지 첨단 공정 뭐 그때는 7세대, 8세대, 9세대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시절이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이제 70인치 이상 100인치 큰 디스플레이로 예, 갔는데 예. 그때 그 반도체 아니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 엔지니어들이
네.
해외로 한 7, 8여 명이 가기로 다 약속을 해놓고 대만 네. 업체로부터 이미 이직 확정을 해놓고
네.
함께 학원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옮겨 나가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려면 회사 내에서 당연히 은어를 써야 되지 네네네.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몰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은어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반도체 세종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식기세척기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들어봤어요.
네. 반도체 등 일체 첨단 장비는 그 식각 등을 하기 때문에 네. 세척을 잘해야지
되는데
먼지와의 전쟁이라고
그렇잖아요.
하는데 이 세종 기술이 잘 돼야 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렇겠죠.
불량률이 적어지고
그렇죠.
뭐 디스플레이라면 불량 화소가 덜 생기고
네.
반도체라면 웨이퍼의 불량 칩이 덜 발생해야 네, 바로 이제 네.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종 기술이 바로 첨단 기술과 반드시 따라가는 것인데
네.
이 세종 기술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수율이 높은 첨단 제품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쪽 유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내 대기업들은 핵심 연구 인력들과 뭐라 그러죠? 그 동종 그 기관의 이직 전직을 금지하는 무슨 약정이라든가 계약서 이런 거 안 맺나요?
아, 다 체결하죠. 정보보호 서약서라고 해서
예, 예.
당연히 비밀을 보호하고 전직을 하지 않고 보통 뭐 몇 년까지는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않는다라고
네, 네.
하는데
네.
바로 그 약정 때문에 퇴사할 때
네.
경쟁사로 옮긴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시골에 가서 아버님 모시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조그만 사업하겠다.
네.
와이프와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 그냥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서 학업을 할 예정이다.
육아에 전념하겠다.
뭐 육아일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뭐 노모를 모시겠다. 뭐 등등등등의 사유로 얘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그걸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회사에 간 거예요. 그걸 뒤늦게
네.
인지하면 이게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당연히 핵심 기술을 다루던 엔지니어가 석연치 않은 사유로 퇴사를 한다고 하면
네.
당연히 그 회사의 임직원은 의심을 하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지켜보다 보면 몇 달 후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때 이제 법률 전문가와 보통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법원은
네.
특별한 보상 약정이 없을 때에는
네.
보통 최대 2년 이내
네.
그리고 보통은 6개월 정도만 전직 금지를 허용해 주기 때문에 소송을 6개월쯤 내게 되면 사실 전직금지 가처분이 나오더라도 네. 실제 남은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둘러대고 나가는군요.
네. 그래서 네. 발각을 좀 늦게 만들게 하는 아. 것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반도체는 이제 국가 전략 자산이지 않습니까? 핵심 네. 기술인데 이게 유출되면 그 기술을 넘겨받은 해외 기업에서는 우리나라와 그 기술 관계를 얼마나 빠르게 좁힐 수 있는지 격차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입게 되는 손실은 어느 정도로 추정이 되는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변호사님.
네, 저는 실무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네. 만약에 우리가 초격차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면 네, 그 초격차를 네. 거의 따라잡게 되니까 예를 들어 5년에서 7년 정도의 초격차 산업이다. 그러면 거의 따라오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 크겠고요. 네. 이제 격차가 크지 않은 산업이라도 우리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뭐 예를 들어 6개월의 격차를 겨우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면 이 6개월도 어마어마한 리드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마저 따라잡힌다면 사실 독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첨단 산업이라는 것은 또는 첨단 기업이라는 것은 해당 산업의 시장에서 사실 독과점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독과점은 이 기업으로서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첨단 기업은 다 독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요즘에 독점 기업이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이 뭐 80%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러면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큰 거죠.
네. 그게 같은 네.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의 기술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후발 기업들이 연구 개발도 하겠지만 아무리 해도 알아낼 수 없다.
엔비디아는 그냥 엔비디아에 있는 사람 하나만 알면 좋겠다.
그 핵심 인력을 이제 빼내오면 엔비디아를 확 따라잡을 수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피해액이라는 게 그냥 네. 단순히 뭐 몇천억, 몇조가 아니라 수십조. 그 넘을 수도 있겠네요.
넘을 수도 있고요. 그 첨단 산업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는 강력한 기술 국가 중에 하나인데 네. 바로 그 단순히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국력. 네. 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손실, 큰 손실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진 인력들의 경우 그러면 이제 국가가 좀 일정 부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너무 국가가 네, 그래서, 개입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나라는 이제 일단 산업 스파이법 같은 걸로 네. 일단 일탈행위에 대한 그런 제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인력을 보호하는 그런 네. 관리를 나서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해외에 방문할 때에도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관리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네. 이미 국가 첨단 산업 전략 산업 및 경쟁력 강화법, 인적 자원 개발 기본법, 네. 특히 내년에 시행할 첨단 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 등을 만들어서 네. 이제 이런 첨단 인재들을 무조건 제재 위주가 아니라 네.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보호하는 기틀은 이미 준비가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는 조금 더 다른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보십니까?
기소를 했던 입장 또는 피해 기업을 변론했던 입장에서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실제 그건 사실입니다. 보통 형량이 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돼가지고 드디어 대법원이 최근에 양형조사위원회를 열어서 네, 양형 기준을 최대 징역 18년까지 올리도록 이런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기준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해결되거나 바람직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처벌이 약했던 것은 꼭 뭐 법원의 판결, 판사님들이 손방망이 처벌을 해서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네.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요건, 여건의 열악한 이유로 네. 실제 수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첨단 기술을 다루다 보면 수사기관도 첨단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수사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국가가 아직 보충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서 수사기관의 네.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 보충이 돼야 됩니다. 네. 제일 어려웠던 것이 수사관 또는 검찰 또는 법원에 해당 전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이해시키는 일입니다.
일단 이해해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네, 비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해를 완벽히 하시지는 못하는데 네. 실제 그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되시면 수사도 더 잘하실 텐데
그렇죠.
이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피해 기업의 보안 수준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중견 기업과 대기업에는 보안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네. 검사나 판사가 보기에도 아, 좀 유출할 만하네. 이렇게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뭐 이런 식의 것이 네. 법정에서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들도 자체 보안을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만약에 그러한 피해가 처음이 아니고 이미 한두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다는 얘기가 네. 하게 되면 양형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돼서 그동안 좀 손방망이였던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 방문할 때 심사 허가 받아야 되는데 어길 때 최대 뭐 4억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고
네, 뭐 어마어마한
미국 것이다. 같은 경우도 경제 스파이법 해가지고 네. 그 양형 기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분화돼 있으면서 중요한 거는 피해액을 네. 처벌 수위와 연동을 한다고 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실효성 있게 다가오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양형은 사실 우리와 미국이 많이 차이나는데 우리는 솔직히 중범죄들에게 중범죄자들에게 네. 조금 할인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제일 중한형의 네. 2분의 1까지만 가중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네, 미국의 양형 기준법은 네. 지은 죄를 모두 합산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예전에 엘론 사태 났을 네, 때 그 네. 주요 기업 네. 엘론 자체는 수백 년까지 뭐 예, 150년씩 선고되고 한 게
그러니까요.
범죄 행위가 많으면 모두 합산하게 되는 양형 구조라서 우리가 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 그래서 미국은 강하게 처벌하고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벌의 양형 구조 법에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네. 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고 뭐 아주 중형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네. 그냥 좀 몇 년 고생하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몰수는 되는지 그 이익, 범죄 이익에 대해서 그런 것도 네, 궁금했어요.
범죄 이익 산정도 오랫동안 문제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 네. 시장에 출시되기 전의 기술 같은 경우 아직 개발 중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네. 시장에서 가치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오히려 잠재적인 미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래서 홀대를 받게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시장에 출시돼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경우 에도 계산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이 기술의 가치에 대해서 근데 이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서 법적 기준이 명확치 않다 보니까
네.
피해 기업이 주장하는 이 기술의 가치를 법원에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액이 크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도
그런 구조가 되는군요.
네, 국가 연구 과제 등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양형도 그렇고 사후 처벌 뭐 중요합니다만 일단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좀 이렇게 좀 단속을 잘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안 투자를 좀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드렸던 특허청산의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특히 보안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 중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거의 무료 수준에 가깝게 컨설팅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업주가 관심만 가지면 이런 국가 제도를 이용해서 보안 수준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보안을 아무리 높여도 네. 유출 자체를 막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유출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기는 쉬워지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출 전에 자체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네, 변호사님.
어떤 것을 예를 들어 보안으로 또는 법적 처벌로 기술 유출을 막는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사전에 핵심 인재를 잘 양성하는 제도.
양성하고 우대하는
네,
거.
그리고 우대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네. 그런 것이 기업에서 애사심으로 구현이 되는
그렇죠.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는 내가
싶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여기서 일할 만하고 경제적 어떤 편익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네. 유인이 적지 않겠어 유혹에 덜 빠지지 않겠어요.
기업이 성장하면 그 성장의 혜택을 우리가 모두 나눌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네.
아무래도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지금 AI 그 핵심 인재들을 외국에서 많이 데려가려고 시뻘겋게 달려들고 있다고 하는데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무법인 린의 구태연 테크부문 대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4시 39분입니다.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주간 집값 동향 먼저 살펴볼까요?
네, 4월 3주차 부동산원 통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네.
이게 조사 날짜가 4월 15일입니다. 총선 지나고 이제 첫 조사기 때문에
네.
저도 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봤는데요.
네.
지난주까지 이제 좀 상승폭이 조금씩 확대가 되고 하락폭은 축소가 되는 모양새였는데 이번 주는 좀 숨고르기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은 -0.01%에서 -0.02%, 0.01%포인트 살짝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0.01에서 0% 보합으로 내려왔고요. 지방은 -0.03, 서울은 플러스 0.03 지난주와 그냥 동일한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176개 지역을 조사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상승 지역은 지난주가 59개에서 65개로 그래도 6개가 늘어났고요. 하락 지역은 109개에서 101개로 8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흐름을 조금 더 예의주시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침 또 3월 통계가 나와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주간 단위로 보니까 이게 숲이 안 보이고 이게 나무만 보인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월간 단위를 좀 보자면 일단 3월까지 상황을 보면 하락세는 멈추고 4개월 연속 떨어지다가 하락폭이 축소가 되고 좀 반등을 했다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서울 내에서는요 아무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역들 한강 이남 지역들 뭐 동작구 송파구 용산구 물론 용산구는 한강 이북입니다만 광진구 이런 지역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관악구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이제 요거 한번 체크할 때가 온 것 같아서 또 거래량 한번 또 네, 봐야 네. 되겠죠. 일단 오기 전에 제가 한 2시간 전에 거래량을 확인했는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니까 3월 거래량이 3,678건 나왔습니다. 이게 네. 어떤 숫자냐면 지난해 8월이 3,899건이었거든요.
네.
이게 최근 1년 반 동안에 가장 높은 거래량입니다. 3,899건인데
월간 기준으로
월간 기준으로요. 네. 3월이 3,678이 나왔으니까 뭐 최근 한 1년 반 동안 가장 높게. 왜냐하면 아직도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신고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라면 아마 거의 4,000건 가까이
그렇겠네요.
나올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11월이 이제 작년이죠. 11월이 1,800건까지도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회복 흐름을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관건은 우리 평년 수준 2020년, 2021년 또 그 이전을 보면 뭐 5,000건에서 많게는 15,000건까지 나왔으니까
월간이요.
네. 그러면 이 4,000건 정도 흐름이 이제 5,000건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인데 최근 분위기를 보니까 저는 어차피 21대 국회도 여서야대였고요. 지금 또 여서야대니까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떨어질까 봐요? 올라갈까?
규제가 네. 어차피 안 풀렸지만 혹시라도 네. 풀릴까를 좀 기대했던 분들이라면
네.
규제 또 4년 동안 안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네.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당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월이나 하반기는 당연히 내릴 거야.
네, 뭐 두세 번이라도.
당연히 두세 번 네. 내릴 거야라고 했는데 최근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뭐 내년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우울한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아마 4월, 5월 거래량은 5천 건 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또 하락 곡선을 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주간 부동산 시장 동향 좀 살펴봤고요. 뭐 아벼 목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야 외우기가 쉬워서.
네네.
압구정, 여의도, 목동,
맞습니다.
성수 여기가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몇 년째 됐다가
네네.
이제 해제를 앞두고 연장이 되냐 마냐 이제 관심이 있었잖습니까?
굉장히 관심 많았죠.
그런데 결국은 다시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네네.
네, 이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원래는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뭐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하게 되면 투기 못하도록 토지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규제인데요. 면적 규정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10분의 1까지 축소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 오르니까 주택거래 허가를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를 가지고 아파트에도 적용을 합니다. 왜?
네.
아파트도 이제 땅이 있으니까 대지 지분이 있어서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최장 5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서 최장 5년까지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로 규제가 적용이 되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바로 네. 잔금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떨어져야만 이제 계약이 완료되는 이런 구조고요.
네.
허가가 안 나오면 잔금을 다 지불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 규제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실거주 의무 2년 동안 실거주하는 조건으로만 지자체에서 아파트 거래를 허가해 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갭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전세 끼고는
네.
못 사는 거죠. 실거주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꽤 높았습니다. 집값 오를 때 막 올라갈 때 규제를 했다면 최근 분위기가 이제 보합세 흐름 유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뭐 전세 끼고도 팔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번에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네. 또 무산이 됐습니다. 히스토리를 보면 2020년 5월에 용산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처음으로 지정이 됐고요.
네.
처음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네.
지정이 됐고 6월에 강남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이 지정이 됐고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됐던 지역이 2021년 4월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이 지정이 됐는데
네.
이제 1년 단위로 하니까 4월이 됐는데 이번에 4월 26일부터 또 더 연장이 됐으니까
네.
나머지 5월, 6월 용산하고 강남, 뭐 송파구는 보나마나 또 안 풀어주고 또 연장될 수밖에 없죠. 아니 목동, 여의도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나머지 지역은 풀어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 가야만 풀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정 면적 초과라는 게 토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택 같은 아파트 같은 건 원래는 60제곱미터인데 이제 네. 10분의 1이면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네,
막
네.
180제곱미터 상가 토지에 따라서 이게 면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대부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제외죠.
그거는 이제 면적 규제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면적 규정이, 그렇군요.
네네. 네.
자,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는요.
네네.
그동안 집값이 안정이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불만이 굉장히 많죠.
목소리가 높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 이게 이제 권한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거죠.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집값이 좀 불안하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시장이면 풀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살짝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게 혹시라도 풀어줬다가
네.
집값이 또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나고 들썩이게 된다면 또 책임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네네.
최근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많이 활성화하고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주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혹시라도 토지 거래가 구역을 풀어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안 좋은 영향, 사업성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우려를 한 것 같고요. 오기 전에 제가 또 전화 하나를 받았는데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있습니다.
네,
재건축
네.
재개발 이야기할 때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어떤 기준이냐면 우리가 땅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멸실하고 다세대로 지었다면
네.
호실이 10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입주권이 10개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조합원이 늘어나게 되고 사업성이 안 좋아지고
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는 걸 지분 쪼개기라고 하는데 지분 쪼개기 규제를 하는 기준이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네, 네.
권리산정 기준이 이전에는 봐주는데
네,
지정하고 지분 쪼갠 거에 대해서는 인정 못 해준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신속통합계획 여러 구역들이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제 나왔는데요.
네.
이게 마침 인허가를 받고 신축 공사를 하고 다 완료됐는데 권리산정 기준일이 딱 나와가지고
네.
이게 지정이 되는 바람에 입주권에 하나밖에 안 나오는 이런 또 사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좀 억울하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재건축 재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예외를 적용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도 이번에 안 풀어준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라고 그러셨나요? 이게 지금. 여의도 압구정.
여의도 압구정은 2021년 4월부터 네. 적용이 돼서 네.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4년 연속인가 몇 년 연속 더 이상은 못 한다고요?
5년입니다. 최장.
그럼 내년까지도 내후년까지.
2021년이니까 여의도 목동은 2년 남았고요.
네.
강남이나 용산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은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컨드 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분이
네.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고
맞습니다.
세제 혜택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네네.
정부 방침이 나왔잖아요.
네네.
네.
일단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마 후속 대책인데 지방 소멸 지역에 대해서 주택을 좀 구입하라라는 의도인데
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이제 3종 세트를 주겠다는 겁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구간을 좀 낮춰주고 세율 구간을 좀 낮춰주겠다.
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이제 1주택으로 봐주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은 기준이 9억 원, 1주택자들은
네.
12억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지방에 예를 들어서 해남에 내가 한 채를 사게 된다면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2주택인데 1주택, 1주택을 봐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종합부동산세도
네.
12억이 적용이 되고요.
네.
고령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80% 적용하게 되고 양도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까지 적용해 주게 되고
뭐 장특공요.
장특공도 80%까지.
아,
그러니까 1주택자 혜택은 그대로 준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구 감소 지역에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렇죠.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딘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네. 보고 이제 저도 조금 고민에 좀 빠졌는 게 네. 진짜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울 수도권 지역은 다 빠졌고요.
네.
5대 광역시도 다 빠졌고요.
네.
산업 도시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소도시들도 다 빠졌습니다. 군이나 읍면 지역들이 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자면 굳이 여기에 지금 세제 혜택을 받아서 이걸 사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대상직 지역을 쭉 살펴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최근에 이제 좀 핫플레이스로 알려지는 양양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들은 세컨드홈 하나 사가지고 내가
양양이 들어가는데요, 강원에?
그렇죠. 들어가죠.
네. 인구 소멸
들어가니까,
지역이라고요?
소멸 지역에 들어가니까
네.
내가 뭐 놀러도 자주 가니까 뭐 작은 아파트 하나 살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런 지역이 아니라면
네. 뭐
본인이 고향이고 귀촌하는 분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는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중에 혹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세제 취소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증가하면은 잘 증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발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네.
그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대책 내용만 보자면 우리가 구매 욕구가 먼저 생겨야 되는데 욕구가 지금 최근에 금리라든지 주택시장이 좀 욕구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세컨드홈을 하나 더 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정말
싶습니다.
실수요인 분들에게는 괜찮겠네요.
근데 그런 일부 수요 가지고 이제 인구 소멸 지역 여기 살아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참 어렵습니다. 부동산 정책 만든다는 게.
네네. 네.
그리고요, 그 세입자들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보통 그 잔금 치르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세입자가 그 전입신고한 날에
네네.
집주인이, 그러니까 네.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해서 전세금을 못 지키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나 봐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약할 때
네.
등기부 등본을 계약할 때도 떼보고요.
네.
잔금하는 날도 떼보고요. 잔금하고 나서도 일주일 지나서도 한번 떼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사연인데
네.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라고 하죠. 전세금 못 받았을 때
네.
받을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전입신고하고
네.
주민등록 이제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네.
대항력이 생기고
네.
이제 확정일자 받으면 이제 후순위보다는 먼저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날짜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오늘 4월 18일에
네.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3시에.
네. 네.
3시 하면 이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면
내일 올 자정부터라면서요.
그렇죠. 0시. 4월 19일 0시에 생깁니다.
네.
그러면 해필이면 오늘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근저당은 18일 나는 19일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 밀리게 되죠. 순서가.
근데
이게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계약서 쓰고요. 계약서를 4월 1일에 썼는데
네.
잔금이 4월 18일인데 집주인이 그 사이에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건 잔금 치르기 전에 확인하면 되는데.
그렇죠.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잔금 치르고 나서.
나서도 확인해야
하는
됩니다.
하는 거 몇 시간 사이에 대출을 받았다. 그거는 이제 불가항력적이잖아. 이런 걸 구제해 줄
불가항력일 수도 있죠. 근데 뭐
이런 걸
구제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잔금 시간보다
네네.
늦게 근저당이 설정되는 거는 무효로 한다. 뭐 이런다든가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
네.
그건 또 다른 또 선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네.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약 사항에도
네.
들어가야 되고 또 잔금 치고도 한 번 더 떼보고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